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중국 방문 중 2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총리는 이어 철도와 광업, 지방 교류 등 분야별로 모두 24개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력 문건은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또 가장 큰 걸림돌이던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군은 매년 상호 방문과 국경 지역 지휘관 교류 확대, 군사 비상 연락망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이란이나 다른 세력에 의해 아랍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미군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그동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랍국 대표들은 또 탄도미사일 방어와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상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 구호 활동 중 실종됐던 미군 해병대 헬리콥터의 잔해가 중부 산악지대에서 발견됐다고 네팔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팔 국방부는 기자회견에서 잔해 상태로 볼 때 생존자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네팔 국방부는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 3구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시신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달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재난지역에 50톤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273명을 이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보스니아 당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지원해온 용의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보스니아 검찰은 오늘 성명에서 용의자들에게는 불법적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스니아 수사당국이 지난 8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테러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탄과 탄약, 무기 등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니아 정부는 적어도 150명의 보스니아인들이 ISIL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는 지난 1995년 끝난 3년 전쟁 이전에는 급진 성향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의 내전 과정에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이슬람계 전사들이 유입됐으며 이들은 온건 성향의 보스니아인들에게 급진 사상을 전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오늘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재개됐습니다. 키프로스는 현재 터키계가 중심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로 이뤄진 남키프로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수도 니코시아에서 지난해 결렬됐던 평화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 그리스와 터키계 지도자들이 포괄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평화회담을 열었지만 키프로스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의 수출 관할권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최근 3선 출마를 선언한 피에르 은크룬지자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부룬디 군부는 어젯밤 자신들의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 13일 은크룬지자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차 탄자니아로 출국한 사이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정부군이 곧바로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미국의 아침 방송에는 이 한 흑인 남성의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미국 대중음악에 큰 별이 졌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블루스의 전설이라고 불려온 비비 킹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병이 있던 중이었는데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예, 저도 어렸을 때 팝송을 잘 몰랐던 시절에도요. 비비 킹의 노래는 라디오를 통해서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참 외우기 쉬워서 얼굴은 몰랐어도 이름은 기억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 미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비 킹이 미국 음악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인기를 얻는 가수인지 알게 됐죠. 1949년에 가수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요. 최근까지 1년에 뭐 100번이 넘는 공연을 할 만큼 음악이 생애 전부였다고 할 만큼 평생을 블루스의 전설이라고 불리면서 가수로 기타 연주가로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방송 언론들이 그의 음악 생애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 헤드라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킹의 음악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6도에 구름이 좀 꼈습니다. 오늘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에 함경북도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낮 최고 13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 11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 맑습니다. 기온 12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비비킹의 대표곡 골라봤습니다. 5-6분이 넘는 긴 곡이라서요. 뒷부분에 연주는 좀 생략해서 틀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로 미국 최고의 음악상인 그래미상을 받았는데요. 비비킹의 노래 The Thrill Is Gone 들어보시죠.
Although I'll still live on, but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무차별로 개인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자유법안이 연방 하원 표결에서 통과됐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여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 사이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루스 음악의 거장 비비 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각으로 13일 연방 하원에서 미국 자유법안이 표결에 붙여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쉽게 법안이 통과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원 민주공화 두 당이 협력해서 만든 이 미국 자유법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338대 반대 88표로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네, 많은 미국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 미국 자유법안이 무슨 법인가요?
예, 지난 2001년에 제정된 애국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몇몇 조항을 고친 게 골자인데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미국인들의 통화 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하는 걸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네, NSA의 통화 기록 수집 활동이라면 이 애국법 215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미국 자유법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이 애국법 215조 조를 개정한 겁니다.
예.
예, 원래 미국에서는 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개인 통화 기록 같은 정보를 얻으려면 이 법원이 내준 영장이 필요한데요.
네.
예, 하지만 2001년에 등장한 애국법 215조가 이런 규정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 연방수사국 FBI가 그동안 영장 없이 테러 조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수집해왔고요. 9.11 테러가 난 뒤 몇 주 뒤부터는 비밀리에 미국 내 모든 통화 기록을 수집하던 국가안보국 NSA도 애국법 211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에드워드 스노든 때문에 이 애국법 215조가 다시 논란이 된 거죠?
맞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NSA가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 NSA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테러 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게 드러나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NSA가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그럼 이 미국 자유법은 정보기관이 개인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보기관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예, 이 미국 자유법안은 FBI나 NSA가 해외 정보 감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이 수사나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자유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이 법안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많죠?
네, 이제 연방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다음에는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안으로 발효가 됩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렇게 큰 표차로 통과된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상원 통과가 문제입니다.
네,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요.
네.
예, 또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방 매파에 속한 의원들이 애국법 215조를 고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연방 하원이 미국 자유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 발목을 잡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들이 미국 자유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애국법 215조가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테러 음모를 적발하려면 테러 분자들이나 테러 조직이 주고받는 통화 기록 등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애국법 215조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미국 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분위기론 그렇긴 한데요. 예. 하지만 예, 이 미국 자유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애국법 215조를 포함해서 몇몇 조항의 시한이 곧 끝나는데요.
네.
예, 때문에 이 연방 상원이 미국 자유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조항들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원이 애국법을 고치는 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현재 이 몇몇 사람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요 다양한 현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새삼스럽게 이라크 전쟁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공화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10년 이상 수행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논쟁이 불거진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가 한 기사에서 이 몇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네.
예, 먼저 이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일부를 장악한 이슬람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부상이 꼽혔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실패해서 이 ISIL이 등장했다는 이유에 이런 논쟁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네.
예, 또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이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공화당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새삼 이라크 전쟁의 화제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난 2002년에 연방의회가 이라크에서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 몇몇이 이 대선 경선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요. 제프 씨 플로리다 전 주지사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언론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 형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언론과 회견하거나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프 씨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 그렇습니다.
네. 제프 씨 전 주지사가 그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지 않나요?
예, 대체로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 최근에 제프 씨가 미국 폭스 뉴스와 회견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장소에서는 모른다고 말하거나 대답하기를 거절해서 구설에 올라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 어제 애리조나주의 한 행사에 참석해서는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시 전 주지사는 이라크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만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크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먼저 공화당 경선을 통과해야만 하는 제프 씨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이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진영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기 생각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서 이 제프 씨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보수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거꾸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제프 씨가 실패한 정보로 시작된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후보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요?
예, 먼저 공화당 쪽을 보면요.
네.
예,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없는 걸 알았더라면 이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 경선에 나간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크리스티 주지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 의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던 당시의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올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2002년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지만 클린턴 전 장관처럼 이라크 전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미국 언론들이요, 이 블루스 음악의 거장 비비킹 사망 소식을 일제히 다루고 있죠.
예, 블루스 음악의 전설적인 인물인 비비킹이 어젯밤 89살을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 비비킹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비비킹이 어제 저녁 9시 40분경에 라스베가스 자택에서 잠자는 가운데 평온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사망했네요.
예, 비비킹은 원래 이 성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네. 예, 때문에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지난 4월 초에 급히 병원에 입원해서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다시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었는데요. 비비킹은 이 80 넘어서까지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약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점점 쇠약해지는 걸 느꼈는지 몇 년 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없더라도 그리워하지 말아라. 내 음악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비비킹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요. 일찍부터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나 또 기사에 달린 글에는요. 비비킹을 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당신은 영원한 블루스의 왕이다. 당신의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나에게 정말 좋은 안식이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블루스라고 하면 원래 이 남부 흑인 노예들의 노예에서 출발한 음악이죠. 흑인 영가가 일을 하면서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라면 이 블루스 음악은 혼자서 가만가만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읊조리듯 때로는 대화하듯이 그렇게 부르던 건데
네.
예, 하나의 음악 장르가 된 겁니다. 이, 특히 비비킹의 목소리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참 애절하면서도 이 마음을 파고드는 듯한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죠.
예.
예, 비비킹은 이 소외된 장르였던 블루스를 주류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기타 솜씨도 참 훌륭하죠.
예, 물론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국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역대 100위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비비킹은 이 루실이라는 이름의 기타로 명연주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네.
예, 중요한 기타 연주법을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명 기타리스트로 꼽히고 있는 지미 핸드릭스, 로버트 크레이, 에릭 클랩턴, 존 메이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음악인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비비킹이라는 이름 참 외우기 쉬운데 이게 본명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라일리 비킹인데요.
네.
예, 테네시 멤피스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 블루스 보이라는 별명을 얻어서 이 별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비비킹은 1925년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예,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음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테네시주 멤피스로 가게 됐고요. 이곳에서 블루스 음악을 하던 사촌에게 기타를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네.
예, 비비킹은 이 1949년 처음 가수로 데뷔한 이래 음악인 최고 영예인 그래미상에 무려 30번이나 후보로 올랐고요. 15번 수상을 했습니다. 또 블루스 명예의 전당과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도 모두 헌액되는 그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예, 지난해에는 예, 그의 생애를 다룬 비비킹 라일리의 생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애국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요일에 이 자유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요.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이 상원의 손에 달리게 됐는데요.
네.
자, 자유법이 뭔지 알려면 먼저 애국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유법안이 기존의 애국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국법은 2001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01년이라면은 9.11 테러가 난 해죠.
네, 맞습니다. 이 9.11 테러는 미국 땅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 사건인데요. 있는데요.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테러단체 알카에다 소속 테러범들이 민간 항공기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 충돌하는 등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쌍둥이 건물, 110층짜리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국방부 건물도 크게 파괴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공기 승객들을 포함해서 3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는데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는 국민들 참 눈을 의심했을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만약에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북한 주민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만수대의 그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파되고 뭐 동상에 참배하러 왔던 주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숨진다면 어떻겠어요?
예, 당연히 큰 충격을 받겠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별개로요. 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신처럼 숭배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 만수대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북한의 상징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계무역센터나 국방부 건물도 미국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미국 금융의 상징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안보의 상징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런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니까 미국이 공격당했다고 하면서 이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했고요. 또 미국인들 사이에 그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네.
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 의회가 서둘러서 통과시킨 게 바로 애국법인데요. 아주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는데 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6주 만이었습니다.
네. 이 애국법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데요. 테러를 막고 미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애국법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법의 영어 이름인 USA Patriot Act는 테러 행위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결시키고 강하게 하는 법이란 말에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테러법, 테러 방지법이 바로 애국법입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테러를 막기로 한 건지 애국법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애국법은 국내 보안 증진과 감시 절차 강화, 국제 돈 세탁 금지, 국경 보호, 테러 조사에 대한 장애물 제거, 테러 피해자 지원, 주요 사회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 테러 관련 형사 법규 강화, 정보 능력 향상 등 모두 10편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테러 방지를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요. 테러 단체가 테러에 쓸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돈 세탁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9.11 테러 사건의 범인인 알카에다 단원들이 미국 내 비행학교에 다니면서 조종수를 익혔다고 하던데요.
네.
이 애국법의 국경보호 부분이 강조돼서 나오는 게 그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 학생들의 신원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테러단체 단원이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랍인들과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네.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인들 사이에 아랍 사람들이나 이슬람 신자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 애국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애국법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2편에 들어있는 감시 절차 강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애국법 215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215조는 외국정보감시법 아래서 이 기록이나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법 215조를 얘기할 때 에드워드 스노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2년 전에요.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청 계획을 폭로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네, 맞습니다. 이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전화 통화 기록이나 전자우편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등 개인 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국법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NSA의 정보 수집 활동이 바로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215조 내용을 보면요. 이 외국 정보 수집이나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 정보 당국이 기업이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런 기록을 수집하려면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외국정보감시법 아래서는 수사 대상이 외국이거나 외국 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게 돼 있었는데요.
네.
애국법 215조는 안보와 관련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데요.
네.
이 NSA 같은 미 정보당국은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해서 영장 없이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기까지 한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 NSA의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NSA가 영장 없이 개인 기록을 수집한 건 불법이라고 미 연방 항소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아, 그리고 애국법 215조가 또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정보 수집 대상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업이나 단체만이 아니고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애국법 이전에는 공공수송수단이나 대중숙박시설, 차량 임대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국한했었는데요.
네.
이 애국법 아래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정보를 수집당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외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건데요. 그동안 미 정보 당국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외국 정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뭐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불법이다, 또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수정한 자유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네.
이 법안은 그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일반 시민의 통신 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돼야만 자유법이 법으로 발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거세서요. 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같은 강경파는 애국법을 조금 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애국법 연장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애국법은 6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애국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골라봤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ll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just to be the next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I'm the world.
Deep inside, I hope you'll feel it too.
Feel it too.
Waiting on a light of freedom blues.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I'm the one who wants
I'm
to
the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미국 이야기 전해드릴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티브 린치 씨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분 그 개 세 마리를 자식처럼 돌보면서 애완견 사랑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Steve Lynch. I live here in Washington D.C. in Alexandria.
스티브 린치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난해 미 육군에서 은퇴한 뒤 지금은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들려줄 미국 생활 모습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집술입니다.
I woul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repair the homes. Americans in general during the springtime like to repair or get their houses paint.
미국인들은 보통 봄에 집 관리를 합니다. 요즘 같은 봄철은 집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때죠. 집 주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손질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닳고 보기 싫은 곳은 페인트도 칠하고 나무를 손질하고요. 새로운 식물이나 새 꽃을 심죠. 물론 청소도 하고요.
네, 오늘은 미국인들의 봄철 집 관리에 대한 얘긴데요. 자, 요즘이 뭐 미국인들 집 수리하고 또 집 앞뒤 잔디 관리하고 화단 꾸미느라 한창 바쁜데죠?
네, 미국에서는 매년 봄 이맘때쯤 본격적으로 집 안팎 관리를 시작하는데요. 요즘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동네 주민들 얼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만큼
네.
저 모자나 일할 때 쓰는 장갑 단단히 챙겨서 집 앞 화단 꾸미고 잔디 손질하는 미국인들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정원 관리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이 집 앞에 멀치라고 하는 그 화단에 뿌리는 큰 거름봉지들을 잔뜩 쌓아놓은 거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거름봉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집 주인이 그 봄에 얼마나 집 관리를 네. 할 게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스티브 씨 역시 매년 봄이면 집 안팎 관리하느라 정말 많은 정성을 쏟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스티브 씨는 동네에서도 이 부지런히 집 관리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We enjoy that very much. When you care a lot about something, you will take care of it. Like if you care about your son, you will take care.
전 집 관리하는 게 아주 즐거워요. 자기 집을 잘 관리하면 자기 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자식을 잘 돌보고 동물들에 대한 애정으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집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집을 잘 돌봐주는 거죠. 창문도 닦고 페인트도 칠하고 벽에 먼지도 제거하고요.
이 스티브 씨 얘기처럼요. 집 관리도 이렇게 자식 돌보듯 애정을 갖고 하면 집에 대한 자부심이 저절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봄부터 시작되는 잔디 관리는 미국인들에게 큰 숙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집이 크고 잔디가 넓을수록 이 숙제가 더 많아지겠죠.
네.
자, 이번에는 쉐럴 리드 씨에게 봄철 집 관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역시 잔디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We start cutting the grass over and over and over. That's my husband's job.
잔디를 깎죠. 깎고 깎고 또 깎고. 그런데 이건 제 남편 일이에요. 우리는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잔디를 깎지 않아요. 그때는 잔디가 자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주 잔디를 깎아야 하죠.
I'm the gardener. There's always something blooming.
저는 우리 집 정원 관리사입니다. 조경이 제 취미거든요. 거름을 주고 꽃도 종류별로 화사하게 심고 식물도 가꾸고요. 정원에서는 항상 뭔가가 자라니까 저는 늘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이번에는 웨이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웨이 씨 역시 요즘은 정원은 물론 이 텃밭까지 가꾸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Yesterday I stopped by Home Depot and I bought a lot of flowers and I spent several hours.
어제는 홈디포에 들러서 여러 종류의 꽃들을 사서 몇 시간 동안 정원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뒷마당 대게는 철사 같은 걸 연결해서 봄꽃을 심은 화분들을 걸었고요. 또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토마토나 호박 같은 채소도 심었습니다. 직접 키운 걸 먹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원 가꾸는 일을 늘 같이 하곤 했습니다.
Generally, we like to plant flowers in the spring in our yards. We like to
우린 주로 봄에 마당에 꽃 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색깔의 꽃들로 예쁘게 화단을 만들고요. 걸어다니는 길도 만들죠.
예, 이 댁은 집과 연결된 이 반 개방된 뒷마당 같은 건데요. 미국 집에서 보통 부엌이나 거실 쪽에서 문을 만들어서요. 문을 열면 뒷마당 쪽으로 밖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 구조에 따라서 1층이나 2층에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은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 댁은 이 전용 페인트로 칠도 해주고 또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리가 필요 없는 이 반영구적인 재질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미국인들은 이 댁에서 숯불구이,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릴, 그러니까 이 석쇠를 말하는 거죠. 네. 또 의자와 식탁 위에는 큰 우산처럼 생긴 햇볕 가리개 같은 걸 놔둡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겨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봄에 이 댁을 보기 좋게 꾸밀 때 이런 것들을 손질해야 하는 거죠.
네. 또 댁에도 집 앞마당처럼 화분을 갖다 놓고 예쁘게 장식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잠시 미국 집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파트는 뭐 전 세계 어디서나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네. 아파트와 같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콘도라고 부릅니다. 또 집 몇 채가 옆으로 서로 연결돼 있는 건 타운하우스고요. 또 마지막으로 집 관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집은 싱글하우스라고 부르는 단독주택이죠.
네, 실제로 미국인들 이 뒷마당 잔디 손질은 집주인의 자존심이고 또 네. 앞마당 화단은 집주인 얼굴이다 생각하고 가꾼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씨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요즘 같은 집관리 처리되면 이 부부는 각자 책임지는 곳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So in the spring, usually me and my wife will do Deb will go outside the front and she will start to plant the she'll plant new flowers.
봄에 저희 부부가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제 아내 데비는 집 앞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관 문 앞쪽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데비 몫이죠. 데비는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대형 자재상이나 동네에 있는 작은 식물원에서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옵니다. 기존에 심어둔 나무들을 손질하고요. 봄 분위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꽃들도 심어요.
네, 이 스티브 씨 부부처럼 다른 미국인 가정도 이 보통 아내들이 집 앞 정원을 가꾸는데요. 네. 자, 그럼 남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스티브 씨에게 들어보시죠.
Me, I will usually go in the back and I will take care of any of the painting issues. Say we have
저는 집 뒤쪽으로 갑니다. 페인트가 다른 곳이 있으면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거터와 다운스파우트 그러니까 지붕 밑에 있는 물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홈통들을 청소하고 지붕이 비뚤어지거나 망가진 건 없는지 굴뚝에 패인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창문도 닦아야 하고요. 보통 뒷마당에 잔디가 있으면 잔디 깎고 비료도 줘야 하는데 저희 집은 한 건물에 여섯 채의 집이 있는 타운하우스여서 뒷마당은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잔디 관리가 바로 제 몫입니다.
We have my deck. If we need the deck painted, I will paint.
집 뒤에 있는 덱을 관리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덱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덱 전용 페인트를 써서 색을 칠하고요.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수리합니다. 저희 집은 나무로 된 덱이어서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손질하고요. 못이 튀어나온 게 있으면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또 여름에 바비큐, 즉 야외 숯불구이 할 때 쓰는 야외용 의자나 테이블도 밖으로 내놓고요. 덱을 보기 좋게 꾸며놓습니다. 또 파워워셔라는 기계로 물 청소하는 것도 봄마다 제가 하는 일이죠.
이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면요, 봄철 집 관리는 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관리 안 해도 되는 작은 집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랍 씨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We own a small house. It's a condo, so we pay like a condo fee.
저희 집은 작아요. 아파트처럼 생긴 콘도인데 2층으로 돼 있어요. 아내와 저, 딸까지 세 가족이 살기엔 좀 작긴 해요. 물건을 정리할 공간도 부족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아내에게 좀 더 큰 부엌을 갖게 하고 싶긴 하지만 집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긴 해요.
I vacuum. We'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on the inside. So I vacuum, I mop.
우리는 청소기만 밀면 돼요. 콘도는 자기 집 안만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콘도 사무실에서 관리해요. 우리는 비싼 콘도 유지비를 내야 하지만 페인트 칠하고 잔디를 깎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네, 콘도의 경우는 집 밖은 콘도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은 동네마다 HOA, 그러니까 Homeowners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입주자 협회가 있죠. 봄이면은요, 각 지역 HOA에서 고용한 주택검사 전문가들이 집 상태를 점검하러 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 HOA, 입주자 협회마다 우리 지역 집들의 외관은 이런 건 꼭 지켜야 한다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매년 봄이면 각 HOA의 이 주택검사 전문가들이 지역 내 집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만약 어떤 집이 페인트가 낡았거나 잔디가 너무 많이 자랐거나 또 정원이 너무 보기 싫게 돼 있거나 하면 그 집 주인은 자기가 속한 HOA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집에 이런 것들이 HOA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언제까지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경고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네 집들의 이 외관을 보기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 규칙에 맞게 집을 관리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봄은 미국인들에게는 집 관리로 바쁜 계절이 된 거죠.
네.
자, 하지만 굳이 HOA의 규칙 때문만이 아니라 스티브 씨는 봄철이 집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When the summer gets really, really hot. Nobody wants to be working on their house and doing repairs in the heat.
여름엔 너무 더워서 집 밖 주변을 돌보기가 힘들죠. 그 더운 날씨에 집 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겨울에는 또 워낙 추워서 집 손질을 할 수가 없고요. 봄철에 집 관리를 시작하면은 여름에 집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봄은 워낙 시원하고 밖에서 일하기 좋은 날씨여서 집 관리하기 가장 좋은 때죠.
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스티브 린치 씨가 소개하는 봄철 미국인들의 집 관리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good deal, a good deal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when something is a good deal.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s that a new laptop?
Yeah, it is. I got it over the weekend. It was such a good deal, so I had to buy it.
That's awesome. It's always nice to purchase something when it's such a good deal.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is that a new laptop? 그거 새 랩톱 컴퓨터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ah, it is. 맞아. I got it over the weekend. 지난 주말에 샀어. It was such a good deal, so I had to buy it. 아주 싸길래 산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That's awesome. It's always nice to purchase something when it's such a good deal. 아주 잘했네. 값이 쌀 때 사는 게 좋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good deal. A good dea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is that a new laptop?
Yeah, it is. I got it over the weekend. It was such a good deal, so I had to buy it.
That's awesome. It's always nice to purchase something when it's such a good deal.
Today's expression is a good, G-O-O-D, good, deal, D-E-A-L, deal, a good deal. A good deal is a very successful transaction. It simply means a good bargain. You can also say that something is a great deal. A good deal은 거래나 사업 계약을 잘한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물론 물건을 싸게 잘 샀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새 랩톱 컴퓨터를 아주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 Yeah, it is. I got it over the weekend. It was such a good deal, so I had to buy it. 맞아. 지난 주말에 샀어. 아주 싸길래 산 거야. 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랩톱은 작고 가벼워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도 쓸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를 말합니다. 외부 전원이 없어도 몇 시간 동안은 쓸 수 있고요. 모니터와 자판을 마주보게 접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I got a good deal on the suit. It was half price. 라고 하면 정장을 아주 싸게 샀어. 반값으로 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Only $20 for all that? That's a good deal. 라고 하면 다 해서 $20밖에 안 해? 싸게 잘 샀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a good deal. A good deal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s that a new laptop?
Yeah, it is. I got it over the weekend. It was such a good deal, so I had to buy it.
That's awesome. It's always nice to purchase something when it's such a good deal.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A good deal is a very successful transaction. It simply means a good bargain. You can also say that something is a great deal. A good deal은 거래나 사업 계약을 잘한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물론 물건을 싸게 잘 샀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A good deal. A good deal. A good dea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리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뉴스 투데이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8년 5월 15일 오늘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The day after Ben-Gurion declared the state of Israel, the armies of Egypt, Jordan, Iraq, Lebanon, and Syria invaded.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등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2000년의 유랑 생활 끝에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 요르단은 동쪽, 시리아는 북쪽에서 각각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아랍 군대는 6만여 명 이상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제1차 중동전쟁은 1년여 동안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1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13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돼 중동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1972년 5월 15일 오늘 오키나와 섬이 일본에 반환됩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며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 조약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은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오키나와를 1972년까지 미국 관할하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오키나와를 미국에 이양하게 됩니다. 이 오키나와는 미국 관할 아래 있다가 마침내 1972년 오늘 일본에 반환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